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일어나야만 할 일이라면 그 일은 기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야만 하고 그 너머에 어떤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난과 불행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좀처럼 환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먹구름 위에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듯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야만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인생의 그 과정은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절망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그 인생의 과정은 때로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영광스럽고 찬란합니다. 과정도 고통스럽고 결과도 고통스럽다면 이것은 최악의 경우일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 보장된 자들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어떤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있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너지는 마음에 이러한 진리의 말씀 한 구절 굳게 붙들고 일어서서 계속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피할 수 없는 위기 앞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 우리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이끌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어떤 위험 가운데도 처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 가운데에 지날 수도 있고 위험한 강을 건너게 될 수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양은 자신도 모른 채 그곳까지 이르게 되어 위험에 노출된 채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반드시 그 양을 찾아낼 것이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맹수로부터 그 양을 지켜내고야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당한 이 위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에게 찾아온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가장 먼저 이방의 왕 다리오의 그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때 왕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이 다니엘을 데려왔다. 그리고 그들이 사자들의 굴에 던졌다.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고 말한다. 내가 계속하여 그분에 대해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는 이미 정직하고 성실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니엘의 거룩한 삶이 이미 이방의 왕에게까지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리오의 마음을 만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는 이제 다니엘에 대한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리오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은 다니엘의 그 비범함이 그가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다리오도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니엘에 대한 다리오의 마음은 다른 모든 신하들을 합한 것보다도 더 큰 것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까지 다니엘을 위해 움직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지극히 높이고 총애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하고 핑계를 둘러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그를 도우셨고 그를 위해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이든 당신을 도울 자의 그 마음까지 움직이실 것입니다. 왕은 매우 안타까워하고 애달픈 마음으로 사자 굴로 끌려가는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그대의 모든 삶으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외했던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악인들은 우리에게 또 달리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42편 3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리니 네 눈물이 주애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오? 주무신단 말이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당신에게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는 것입니까? 나 같으면 그런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지 않겠소.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소. 어떤 말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다더라도 이 또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시고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리고 돌 하나가 가져와졌다. 그리고 그것이 굴의 입구에 놓였다. 그리고 왕이 그의 인장반지와 그의 귀족들의 인장반지들로 그것을 봉했다. 다니엘에 대해 사항이 바뀌지 않도록 그때 왕이 그의 왕국으로 떠났다. 그리고 그가 단식하면서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그가 악기들을 그의 앞에 들여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잠이 그에게서 달아났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뒤 굴의 입구를 돌로 막고 이 돌을 누구도 함부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이 어인을 찍었습니다. 또 다니엘을 고소한 고관들, 귀족들까지 인을 쳐서 봉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어떤 다른 조치도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로 다니엘을 반드시 제거하려는 사악한 자들의 의지가 이토록 강력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발효한 금용에 의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은 뒤 환궁한 다리오는 늦은 밤까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또 궁중에서의 모든 오락을 금한 채그 밤을 꼬박 지새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볼때 다리오가 그의 충직하고 정직한 신하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는지를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다리오는 밤새도록 자신이 내린 명령에 대해서 후회했을 것이고 둘도 없는 충신을 잃게 될수 있음에 대한 큰 슬픔과 고뇌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리오의 이 같은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속한 세상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어느 정도의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알턴 이가 빠져나간 것처럼 좋아하게 된다면 그가 진정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는지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사를 떠날 때그 회사의 대표를 비롯해서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아쉬워하고 그가 떠나는 것을 못내 슬프게 여길 만큼 그 속에서 없어서는 안될 사람으로 그렇게 그가 인정을 받았다면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빛과 소금 된 선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그 사명을 그가 그곳에서 감당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을 제외한 메대의 모든 신하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어도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는 그의 진실됨을 일찍이 알아보고 있었고, 그를 매우 신뢰하며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항상 입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사이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사람들로 이렇게 기억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회사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뜬눈으로 다니엘을 염려하고 그를 잃게 될까 슬퍼했던 다리오의 이후의 행적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동틀녘 새벽에 일어난다. 그리고 그가 서둘러서 사자들의 굴로 갔다. 그리고 그가 굴로 다니엘에게 가까이 갈때 그가 몹시 슬픈 소리로 소리 질렀다. 왕이 대답하고 다니엘에게 말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너의 하나님은 그분에 대해 계속해서 네가 섬기는 분이시다. 그분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뜬눈으로 밤을 지샌 다리오 왕은 새벽에 서둘러서 사자굴로 향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행치하는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리오의 마음속에 다니엘이 차지하고 있었던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죠. 다니엘이 죽었을 것이라고 여겼던 다리오는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자굴에 채 이르기도 전에 괴로움에 울부짖으면서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다리오는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믿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뜨겁고 간절했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널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리오는 절규하듯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진심을 다해 섬기던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로부터 구해주셨느냐? 다리오는 다니엘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여기고 그의 마지막 희망을 이렇게 절규에 가까운 울부짖음으로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발 다니엘이 그렇게 전심으로 섬기던 그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리오는 굴 앞에서 간절히 다니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다리오가 다니엘을 부르는 말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사시는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너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가 섬기던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이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오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그토록 극진히 섬긴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다니엘을 보면서 다리오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으로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도 깊이 느끼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것이 세상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어린 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보여요? 그의 아버지가 보여요. 어린 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어머니가 보입니다. 아버지를 닮은 어머니를,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꼭 빼닮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쳐다보면 그 부모가 보인단 말입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격까지, 버릇까지, 습관까지 꼭 빼닮았습니다. 교회를, 성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야 합니다. 그 사랑이, 그 자비가, 그 의로움이, 그 선함이 보여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도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턱이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굳건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만큼 이기적인 사람들이 없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없으며 전혀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빠르게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기독교가, 하나님이, 교회가 지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법 앞에서 절도 있는 삶으로 충성을 다하는 성도의 모습을 볼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존재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뿐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실과 그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 섬긴 하나님은 이방의 왕이 볼 때에도 살아계신 위대한 신이로구나. 이렇게 다리오가 느끼도록 분명하게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의 삶이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신자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드러내는 자들입니까?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내가 많이 받았소. 사람들이 그게 관심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법도와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타협할 수 없는 가장 1순위,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게 무엇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영적인 지조와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을 지키는 삶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의 구별된 삶, 그 충성된 성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재감도 없는 그런 불투명한 신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 투철한 신앙과 삶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된 신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들을 보니 그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해같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그대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요. 진정으로 살아계신 신인 것 같소. 라고 그들도 모르게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능력,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들에게 찾아온 여러 불행과 고통을 이용해서도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굽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을,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늘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신자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게 되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때로 이런 고통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게 하시는 궁극의 목적과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의 슬픔에 가득 찬 절규는 이제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사자 굴 속에서 들려오는 다니엘의 생생한 음성으로 화답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그때 다니엘이 왕과 더불어 말했다. 왕이여, 당신은 영원토록 사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자들의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앞에서 나의 결백이 발견된 모든 것 때문에, 그리고 또한 왕이여, 당신 앞에서 내가 범죄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합당한 예를 표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자신은 사자들에게 전혀 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호화로운 왕궁에서 뜬 눈으로 불면의 고통스러운 밤을 보낸 다리오와 대조적으로 다니엘은 악취가 풍기는 굴 속에서 그것도 사자들과 함께 너무도 평안한 가운데 밤을 보낸 이 극적인 대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자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의 차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리오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에 이 모든 상황이 그에게는 고통이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를 지키는 천사와 함께 그 밤을 보낸 다니엘은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굴 속에서조차도 지극히 평안한 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함께 보내는 밤은 다니엘에게는 지극히 평안한 밤이었지만 아무도 함께하지 않고 그 마음에 의지할 곳이 없었던 다리오에게 그 하룻밤은 애가 타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 무능으로 인한 고통의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한 잠으로 언제나 피곤한 하루의 끝에 평안하고 안락한 밤을 지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때는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하얗게 지새우는 고통의 밤을 매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된 평안은 물질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그대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모든 물질을, 그 모든 평안을 모두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다니엘은 매우 여유롭게 다리오 왕에게 문안 인사를 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고 자신을 구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왕에게 고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가장 먼저 왕에게 다니엘은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너를 구했느냐?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를 구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대가 믿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대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는가? 라고 물을 때 우리의 대답은 그렇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요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지켜주셨다고 다니엘이 말합니다. 다니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이 무죄하였음을 고백하므로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언제나 의식하는 대상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왕에 대해서 자신은 절대로 불충을 행하거나 왕을 속인 일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금령을 어겨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왕에 대한 어떤 해도 끼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는 당당하게 왕에게 고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게 된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어떤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며 또 자신은 왕에 대해서 어떤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으므로 자기의 결백을 이렇게 증명하고 스스로를 다니엘이 변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재판정에서 다니엘은 무죄가 선고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없고 다리오에 대해서도 그는 무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자였고, 그는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든, 핍박과 멸시든,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나 죄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무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릇됨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억울함은 결국 해소되고 우리의 명예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져 가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성도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기가 막힌 반전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모든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아있었고 그가 한 말을 모두 들은 다리오는 감당하기 힘든 기쁨을 느끼게 된 동시에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두려운 분노를 드러내게 됩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그때 왕이 그에 대해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그가 다니엘을 굴로부터 올리기를 명령했다. 그리고 다니엘이 굴로부터 올려졌다. 그리고 어떤 상처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다. 그가 그의 하나님에 대해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왕이 명령했다. 그리고 그들이 다니엘 그의 조각들을 삼킨 이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사자들의 굴로 던졌다. 그리고 그들이 굴의 밑바닥에 닿지 않았다. 사자들이 그들에 대해 덮칠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모든 뼈들을 산산조각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굴 속에서 들려오는 이 다니엘의 목소리에 다리오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를 굴에서 건져 올릴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에게서는 어떤 상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을린 냄새조차도 옷에서 나지 않았던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이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라고 못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존재들이 절대 의존적 존재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며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기 위한 그 모든 시험을 인내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믿음의 대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지를 동판에 새기듯 빼곡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성경은 믿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자의 인생이란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 훈련하는 긴 시간이고, 그 믿음으로 마침내 세상을 이겨나아가고 모든 고난과 시련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기 위한 시간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다리오는 상처 없이 살아 돌아온 다니엘을 위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무죄한 그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려 그를 죽이고자 한 자들에게 두려운 징벌을 내립니다. 그것은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모두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하는 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자들은 사자굴로 떨어지면서 이 믿겨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황망해하면서 사자의 이빨에 의해서 그들이 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갈갈이 찢겨지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그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이고 심판입니다. 오늘도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핍박과 박해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할 때 성도 여러분,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보응하시고 응징하심으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 민족들과 방언하는 자들에게 글씨를 쓴다. 너희의 평안이 커질 것이다. 나의 앞으로부터 법령이 주어졌다. 즉 나의 왕국의 모든 영역에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으로부터 떨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그분은 살아계시고 영원들까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왕국은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신다. 즉 그분께서는 그분께서는 다니엘을 사자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만을 높이기를 좋아하던 어리석은 패권 국가들의 군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가. 자, 느부갓네살에서부터 벨사살에서 그리고 다리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굴복시키시고 그들이 지배해온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존하신 이름을 높이게 만드신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리오는 메대의 온 땅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가 지배하는 이방의 민족들에게도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은 자신이 통치하는 관할 아래의 모든 백성들은 이제부터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해야만 될 것이다 라고 공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말하기를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오.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오. 이 누가 하는 얘기죠? 메대 왕 다리오가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자 느부갓네살이 충격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2장 41절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에서 살아 돌아왔을 때도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돌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며 교만하기 이를 데 없었던 왕들이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되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파하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하게 여길 것을 엄히 명했던 이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의 군주들조차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의 나라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들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악이 창궐하고 우상들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조롱하던 왕과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두 두려워 떨며 복종시키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바로 작금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그 궁극의 목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면 모든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 믿음과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고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궁극의 이유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어떤 시대가 와도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일이 다 진실되고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십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금부터 시작해서 저 흙까지 다니엘이 얘기하는 이 종말론적인 역사관 속에 드러나는 모든 그 나라들은 다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져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그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속에서 구원해 내신 자라고 다리오가 말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위대한 하나님을 공포하는 이 왕들의 그 입술의 고백을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이방의 왕들의 입을 열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 세상에 알리는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와 그 권력들은 허무하기 이를 데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으며 그 권세는 영원 무궁함을 인생들이 알아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를 이 세상에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모든 시대마다 불러 모아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힘있게 그 위대한 진리가 선포되게 하심으로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에 관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이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지향하며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이렇게 전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한 길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는 말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모욕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인간을 숭배하는 교회들, 인간을 높이는 교회들,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를 그 어둠 속에서, 그 지옥의 멸망 속에 불러낸 나의 목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 누가 이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두 자기들을 위한 자기의 행복과 영달을 위해서만 예수를 믿을 뿐이지 교회를 다닐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가슴에 피 맺힌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두 다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 그리고 이 다니엘은 다리오의 왕권 중에서 그리고 바사 족속 고레스의 왕권 중에서 번영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거쳐 벨사살과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그리고 파사의 고레스 왕에게 이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그는 그의 신분과 그 명예와 영광이 유지되고 보존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은 그 이방의 나라들과 그 나라의 군주들을 섬기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나아가는 도구이며 수단으로 쓰임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형통하였더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하첼라흐 이 원형이 철라흐란 말인데 좋다, 번영하다, 유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다니엘의 말년이 참으로 평안하고 번영을 이루었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그로 인해서 메대의 다리오 왕과 파사의 고레스 왕과 그들의 왕국이 모두 함께 다니엘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으며 태평성대를 구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레스의 주도로 유다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까지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모든 어둠의 시간들 속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던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이방의 패권 국가와 그 최고의 권력 앞에서 언제든 이 땅의 주인이시며 통치자 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은 결코 쉬운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굳건히 모든 사명을 감당했고 그는 그 타국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의 신분으로 돌아갈 본향을 그리워하며 이방의 제국을 섬기면서 그 긴 시간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 모든 사명을 그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른팔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다니엘처럼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같고 외국인과 같은 삶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례자요 나그네일 뿐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 위험과 불이익과 핍박과 조롱을 감수해야 되는 힘든 여정입니다. 세상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그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 길을 좌절시키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자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노력하는 곳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견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에 붙들려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증오하고 혐오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사자굴 속에서도 안전한 밤을 보냈던 다니엘처럼 세상은 절대로 성도와 교회를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심판자로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의 무죄와 의로움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여러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른 채로 교회를 다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지극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무가치한 삶이 될 뿐입니다. 신자에게 자기의 영광, 자기의 행복, 자기의 성공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 위에 그런 것들이 절대로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이유 때문에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교회 왜 다니? 예수에 믿어.
예수 믿으면 행복해. 다 잘 돼. 복 주셔. 아픈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 다 건강하게 잘 살아.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셨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짜. 네. 그런 믿음은 반드시 배도하게 돼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사명이고 인생의 목적인지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분명하게 영혼에 각인되지 않으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하실 수 없게 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고 그렇게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게 되자 그의 모든 시대가 그가 섬기던 나라들까지 태평해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사명,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위해, 이 죄악이 창궐한 시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람의 참 예배자, 참 성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뭐 다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고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셨다면 대통령 정치인들 욕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나라를 위해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거룩과 순결에 그리고 경건에 진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전혀 해를 입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많은 이름 없는 순교자들은 그들을 그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을 지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수많은 영혼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꽃 속으로 사라져가기도 하고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박해와 핍박으로 죽임을 당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다니엘보다 신실하지 못해서 다니엘 같은 믿음이 없어서 순교를 당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기에 그들은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그 위대한 숭고한 희생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위해 또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든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이 준비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다니엘을 준비시키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면 오늘 우리도 기도의 골방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니엘처럼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외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속절 없이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 안에 굳게 세우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마다 겪게 하시는 크고 작은 시험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의 방패를 더 굳게 붙들고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남겨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 이 참남한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는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당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시련과 시험과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어떤 불이익과 희생이 우리에게 요구되더라도 이 진리를 결코 잊지 않으며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